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2절의 모습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고요. 동시에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 가르치시고 구원을 주실 때에 몰려든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의 교회를 만드시고자 하셨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7절, 8절에 보시면 이 누가 주님을 찾아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7절,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느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니고요. 누가 찾아 나왔는가, 어디에서 찾아 나왔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중간에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시니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 거죠. 8절 중간에 보시면 이두매와, 이두매는 남쪽인데요. 이스라엘 국경 바깥쪽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 이두매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쪽이 이방인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있으면 요단강 기준으로 저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이 되는 거고요. 요단강 저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인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아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 것이고요. 또 8절 끝에 보면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두로와 시돈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여기는 국경 바뀌기 때문에 해외 지역입니다. 외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 나왔다 했는데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다 찾아 나온 거고요. 또 사방 각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온 거예요.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 남쪽에 있었던 이두매, 그리고 동쪽에 요단강 저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주님을 찾아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이 보면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또 어떤 자격 조건에 어떤 한계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혈통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혹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을 갖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혈통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고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고백하고 또 소망하는 것처럼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깐난쟁이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게 못하는 때들이 참 많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동남아시아 사람이 온다 그러면 대번 이렇게 쳐다보고서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부담을 가지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게 이 교회, 우리 교회 현실이죠. 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중산층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이 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또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또 나이 있는 분들이 또 끼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누구한테 모였느냐, 예수님께 모였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당연한 상식이다, 뭐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혹은 랍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면 바닷가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면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놓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 혹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다 같이 모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서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앞부분에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는 서로 같이 밥도 안 먹던 것처럼 여기 모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도 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온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당초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가면 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너도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너도 예수님 만나고, 우리 서로 본 적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서로 각자 목적을 이루고 가면 된다. 사실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서로 서먹하거나 공동체가 이 공동체답지 않은, 모인 사람들이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거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매우 당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주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그만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끼리끼리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하러 왔고 너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각각 기도하다가 우리 서로 쳐다보지 말고 그냥 쌩하니 돌아가 버리자. 사실은 이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왜 모였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자고요. 이게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도 8절 끝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예수님이 하신 것과 차별적인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셨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지껏 베푸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 너는 북쪽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왔지. 너는 남쪽 이두매에서 이방인인데 왔지.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들을 자격은 없다. 너는 병고침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없고 다른 것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주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만나러 왔고 유대인이 받는 것, 사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 차별받지 않고 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온전하게 다 선포를 안 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병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악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이건 온전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앞부분에서 서로 다르더라도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주님을 향해서 좀 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하냐? 예수님 때문에 오긴 왔지만 각각 다 다른 수준의 신앙을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온전하게 알아야 되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힘있고 실력이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다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박해와 핍박이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찾아 나오는, 은혜를 받겠다고 찾아 나온 게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부드럽지 못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믿겠다고 찾아 나온 거죠. 이게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모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없어요. 북쪽에 사느냐 남쪽에 사느냐 상관없습니다. 가난하냐 부자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모이면 주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과거에 베푸신 것, 현재에 베푸신 것 똑같은 은혜를, 그리고 미래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모든 일들이 좋고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운 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묶으셨던 또 만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 완전한 모습의 교회가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맞아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 나는 남자니까, 아, 나는 여자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는 경상도니까, 나는 전라도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또 나는 이거 성전이나 헌금이나 다른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가고 예수님 베푸신 은혜만 누리고 설령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늘 주님 붙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지껏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좀 더 온전하게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에 살던 우리들을, 또 각각의 지역들에 살던 우리들을, 혈통이 다른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현재의 모습들이 각각 일정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조금씩 더 성장하고 조금씩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늘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지껏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더 큰 은혜들을 소망하며 늘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는 나이다.